지혜란 지혜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 세월, 시간을 주신 분,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 내용으로 채워지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뜻,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 하는 말씀처럼 알아야 되겠죠. 대개 주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죠. 오늘도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 두 가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주의 뜻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술 취한 것을 방탕하다고 하느냐? 성경에 방탕하다고 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술 권하는 사회, 술 마시는 사회, 술 문화 사회, 술 주도적인 사회,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 앞에서 방탕한 짓이 행해지고 그것이 또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술 사회 중에 교인들까지도 더불어 살다 보니 술을 마시고 술의 폐해 속에서 세월을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몇 잔까지가 주의 뜻일까? 어느 정도 취해야 이게 주의 뜻과 안뜻의 경계선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건 송태근 목사님이 알고 계십니다. 결국 지배권의 문제입니다. 나의 이 뇌가, 나의 이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 내 가슴, 내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술입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라는 주의 뜻 하나가 이어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권이에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동사들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삽니까? 사라집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도움 없이는 뒤에 있는 이런 동사적 삶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의 뜻 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그러면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 중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야, 성령 충만 그 좋기는 한데 그건 우리 교단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는 말씀 충만이지. 뭐 성령 충만은 저쪽 교단에서 그 순모 교단에서 하는 말 아니냐. 여러분, 말씀이라 그럴 때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개혁신학에서는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공생에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성령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남기신 교회라는 몸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도록 했습니다. 바로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도 설교 작성에서부터 설교 선포 행위까지 설교를 듣는 그 현장 청중들의 심령에까지 전달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 듣는 사람도 머리에서 머리로만 연결돼. 여러분 이 머리하고 이 가슴하고 30cm도 되지 않는 이 거리가 평생에 너무너무 멉니다. 이걸 좁히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가슴이 움직여야 내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의 현장에서도 성령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까 알면서도 아마 주변에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좀 조심스러움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 점잖던 사람이 아주 상식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뭐 소위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해졌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더니 뭐 그러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소곳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 성령 충만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고 이렇게 막 떨기를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면 좀 오바를 하는구나. 이게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의 그 행위가 삶이 그의 언어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는 이게 수준의 차이라고 보는데 뭐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삶이 강조되어질 때 성령에 대한 그 설교가 좀 더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눈에 거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특별히 뭐 시골 지역에 이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품앗이 몰아주지 않습니까? 뭐 의자도 없는 바닥에 방석 깔고 큰 북 하나 갖다 놓고 집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이 다 오시는 보면 거의 부흥 강사님은 하얀 양복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빨간 핸드치프를 꽂고 머리는 기름으로 확 돌려서 그래서 큰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빽빽하게 좁은 예배실 안에 뭐 늦게 오나 빨리 오나 항상 그 앞자리 몇 줄을 차지하는 아주머니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꼭 앞자리 가운데 앉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옆에 이렇게 퉁퉁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접니다. 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알렐루야. 뭐 그러면서 목소리가 이상한 뭐 뱀장사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다가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성령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하면 큰 북이 치어지고 불로 그러면서 이게 선포되기 시작하면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부흥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불바다를 하니까 이제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이 긴 치마를 펼쳐가지고 그 성령 받는다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은 쪽팔려가지고, 예? 엄마, 왜,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 왜 이래? 그 엄마가 한 말씀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너가 산다.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 야,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게 헷가닥 하는구나. 좀 이상해지는구나. 뭐 이런 그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또, 불이다,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불 아니시지 않습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소리, 이 언어가 우리들의 삶 경험을 반영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천국 얘기를 천국 경험하지 못한 땅의 사람들에게 하시려니까 얼마나 언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그러니 비유나 상징을 드시는 겁니다. 천국 비유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얘기하려고 하니 적합한 단어가 없으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 성령이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도문으로 사용되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나를, 나와 너를, 나와 또 다른 균형 잡히지 못한 나 교통하시며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그리고 균형을 잡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교통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 없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은 뭡니까? 소리가 좀 작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빛이 없던 그때에 물이 넘쳐나 물 속에 잠겨있는 이 지구, 이것을 창조와 그리고 정리해내는 과정에서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관리도 하세요. 나의 영이,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포와 함께 철수하니까 바로 이 땅에 죽음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땅에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설계 양식을 주셨지만은 부살렐과 올리압을 시켜서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구체적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세울 때에 기름 부음, 올리브유를 붓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모든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역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현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성령의 입금을 받아서 광야에 마귀를 상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떠나시면서도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시잖아요. 떠나신 후에도 성령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에 오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의 끝 무렵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과 함께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성령과 말씀은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역사를 끌고 가는 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2장. 신부는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령과 신부된 교회 종결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 모두가 그것이 담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날가시로 엮어진 모든 역사가 성령님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100% 성령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되었다든지 내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주어진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100% 그분의 원인되고 그분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시느냐?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애를 낳아놓고 사람 만들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장악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먼지만 앉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찌꺼기만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어내야 됩니다. 새물이 와서 더러운 태생적 우리의 죄성을 계속 밀어내야 됩니다. 온갖 소음처럼, 온갖 내현처럼, 온갖 공해처럼 이 땅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여러 유무형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다스려줘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모세 혈관까지 다 지배하도록 계속 다스림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24시간 우리가 잘 때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너무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과 인사하라 그랬더니,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는 안 잤다 그러더니 필요할 때는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가 뭡니까? 주님이 직접 그 사람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행위가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시는 더해지는 은사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가진 것 없어서 그러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 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은사의 목록에 항상 우리 입에 제일 먼저 올려지는데,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뭐냐, 내가 뭐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남들 다 들으라고 보라고 그거 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은사는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는 언어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야,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표적의 은사.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병의 목록이 너무 많아졌어요. 안 아팠던 사람이 병원 갔다 오면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진단을 받으니까 그게 병이니까. 근데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도와줄 돈도 없어요. 의료 기술도 없어요. 또 간다고 다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든지 좀 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되게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왜?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결과로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나도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많은데 그 병을 고쳐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넓은 세계 경험하고 신앙의 넓은 세계도 경험했습니다. 야,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꼭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이 더 좋아요. 왜? 주님이 더 좋으니까. 누구인가가 좋으면 그 사람 말을 자꾸 듣고 싶어합니다. 경청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떨면서 그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주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특히 베드로 경우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40년 된 사람을 고치는,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참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배신은 하는데 왜 장신은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차에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육교에 보면 구분하는 분이 계시는데 꼭 다리가 없는 혹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육교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아마 이제 모셔다 놨겠지. 참 불쌍해요. 지나갈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본래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려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거 옛날에도 있었나, 성경에는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불쌍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했어요. 아저씨 날 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 그래서 걸으세요. 그랬더니 미친놈이 와가지고 일어나 하는 표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 명령할 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아니구나.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그랬더니 안 걷더라고.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풀 센텐스를 안 해서. 응가금은 내게 없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 붙여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 걷더라고. 그래서, 아이, 오늘은 안 되겠다. 내가 좀 뭐 약한가 보다. 좀 세게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며칠 만에 또 갔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또 그 아저씨 제가 또 왔는데 오늘은 좀 일어나 걸으세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 보니까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말만 해서 손목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손목 딱 잡아서 확 일으켰더니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앞으로 꼬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 지금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손목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겨드랑이에 손을 딱 끼고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확 일으켰더니 팍 일어나는데 다리는 안 뻗어 나오고 된건 몸만 달랑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든지. 그래서 아 어른들 얘기가 맞구나. 기적은 성경 시대로 끝났고 지금은 말씀만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기적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그 기적은 이런 모든 문명기술의 발전으로 대체되었다.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도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안 좋으면 이제 밥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라면만 이제 계속 먹게 된 거죠.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안 된다고. 몇 달이 지났을까? 지하철 1호선이 있을 때였는데 1호선만 있을 때였는데 거기 보면 이 구글하는 분이 이제 늘 이렇게 끌고 음악을 크게 틀고 칸칸 이렇게 오는데 네 줄을 가까이가 단골 메뉴예요. 그러면 네 줄을 가까이 음악이 들리면 이쪽 칸은 벌써 이제 묵상기도 다 들어가는 교회 안 되는 사람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눈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또 뭐 돈 줘야 되니까 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졌다가 이제 작아져야 다들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서 컸는데 작아져야 될 노래 소리가 계속 큰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작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안 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아,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아, 몇 달 전에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이고, 왜 이럽니까 지금? 너 왜 저 사람 그만두느냐? 왜 저 사람 고치지 않느냐? 아, 지난번에도 안 돼놓고 뭐 또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꾸 하라 그러고 했다가는 그 칸에 그때는 육교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가득 찾는 거야. 가득 차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국가적으로 쪽팔리게 만들려고 이럽니까? 여러분 그런 때 우리의 잔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 깨하고 전철이 설 때에 다음에 무슨 역 설 때에 문이 열릴 때에 빨리 한마디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나가버리면 뭐 누가 그랬는지 뒤통수만 볼 테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또 지하철이 서더라고. 아니 각본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 서면서 다음에 무슨 역 무슨 역 그래서 문이 빡 열리기 시작할 때에 얼른 그 사람 찾아보고 들고 내자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게 막 그러고는 가방 들고 팍 텄어요. 나갔는데 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는 아 완전히 쪽팔렸구나. 그러고는 이제 궁금해서 뒤를 쳐다보는데 이 기둥을 붙들고 이 사람이 일어서는 거야. 이게 아 전 지금도 몰라요. 본래 다리가 있었는데 하도 저 친구가 저러니까 불쌍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줬는지 아니면 정말 없던 다리가 됐는지. 그런데 그 이후에 병 고치는 은사가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픈 사람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싶고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도 아프고 그래서 그 아토피로 온몸이 막 그냥 반팔을도 입지 못하고 그랬는데 붙들고 탁 기도하니까 싹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약발이 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때 이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얼마 전에도 예배 중에 어떤 부인이 다리 한쪽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다리가 쭉쭉쭉 뻗어나와가지고 걸어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돕고 싶은데 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게 가진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럴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여전히 너를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도 때때로 나타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닮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면 닮아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면 그 말대로 하고 싶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자꾸 외우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체질을, 말씀 체질을 아예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담기면 되게 우리는 물컵이라고 얘기하고 쌀 담기면 뭐 쌀컵, 쌀통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안에 우리의 모세혈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으면, 말씀으로 가득 차있으면 내 안은 모든 삶이, 내 의식이 말씀의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너희는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너희를, 10개의 너희를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의 우상을 격파하고 생명 죽음의 피를 넘어 너희를 끌어냈는데 발이 부르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고 기적의 40년을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는데도 왜 너희는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땅에서 경험시켜주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들어가 살 것 미리 연습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 내 말을 너희의 심령에 심어서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신약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져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힘들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성경에도 없고 누가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끔 점치러 가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 영적 감각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내가 조금 더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방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들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안수기도도 나오셔서 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천국까지 영원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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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